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한 부분 속에서 율법과 은혜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흉흉한 이때에 성탄보다 이 교회의 수치와 교인들의 부끄러움이 만연한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이지만 그러나 성탄의 기쁨보다는 교회의 수치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그 더러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보다 교인들의 더러움이, 성도들의 추함이, 교육자들의 악함이 주님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실 분자 중에 평화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차라리 오지 않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들의, 앞선 교회들의, 먼저 된 교회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4절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인기 만점의 예수님이었는데 만약에 이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그 자신이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인기가 사라지게 되기를, 그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완성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모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혼란에 빠져서 내가 여길 왜 왔지? 내가 이러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면 내가 이곳에 왜 왔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 스스로 하여금 자멸하도록 만들게 하려는 고도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어떻게 해서 틈을 노리고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이 존재는 너무너무 좋은 혹이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때 그걸 그렇게 잡혔을까요? 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는 아무 말도 못하겠지. 돌로 치라 하자니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고, 내버려 두라 하자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사람들도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옛날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이단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교회의 정상적인 사역과 활동 중에 생겨난 횡령과 음행과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로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릴래야 이제 가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건 몇몇 교회의 문제겠지. 아니요.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겠습니까? 교인은 안 그렇겠습니까? 왜 목사가 음행을 했는데 그 목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교인들이 그 목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다 너도 죄고 나도 죄고 교인들의 죄는 목사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교인들의 죄는 교인들의 살인과 낙태, 교인들의 간음과 교인들의 도적질과 횡령과 교인들의 탐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의 조건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봐라. 교회 나가더니 이혼을 하더라. 그거 봐라. 교회 나가더니 바람을 피더라. 그거 봐라. 교회 나가더니 횡령을 배우고 교회 나가더니 사람들에게 더 나쁜 것만 배워온다.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없애자. 그런 교회 필요 없다. 그런 교회를 쪼개서 그 교회를 팔아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우던 그 교회를 팔아서 문화센터를 세우던 그런 교회 없애서 극장을 만들던 그 봐라.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지금도 불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무교 신자들이 유교 신자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르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예배드리게 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십시오. 당신 자신도 문제지만 당신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냅니까? 당신 내 이 신자들이 이렇게 낙을 행하는데 그들을 지옥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신랄하게, 더 집요하게, 더 악하게 이 세상은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도 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대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하는지 예수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뭘 쓰고 있는 것일까요? 또 주님은 왜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만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뭔가 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거리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가 거세어졌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히사 아까처럼 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이렇게 애썼던 그들의 마음을 놀랍게 다 변해시켜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광경입니까? 그때까지 막 거세어지던 그 분노의 그 화살이 그리고 그 열기가 어떻게 예수님 이 한마디 말로 싹 사그라들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지 그 글의 내용은 뭔지 우리는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다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던 그 그들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들이 돌을 놓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장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올까? 왜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됐을까? 아까 이 질문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궁금증은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그걸 썼지? 예수님은 무슨 걸 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지? 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막 쥐어짜서 이 상황을 쥐어짜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오해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오해하게 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 중에 제가 들은 가장 황당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궁하니까 일단 피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시선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딱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지. 동그라미, 새, 뭐. 그러면 이제 딴청을 피우는 거죠.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런 걸 물으면 안 되는데 이런 난처한 상황을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황당하다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당한 해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추측을 하냐 하면 그렇게 깨작깨작거리다가 사람들 하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그냥 돌로 쳐, 돌로 쳐.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신사란 말이죠. 사람들은 신사예요. 사람들은 정직해요. 예수님은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정직해. 차라리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얼마나 대답이 궁색하면 그렇게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러냐. 에이, 관두자, 관두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한편의 코미디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지도 모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희화해버리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담긴 오묘한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땅에 글을 쓰셨고 무엇을 쓰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11절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열쇠를 푸는 모든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당부한 이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모든 이야기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로 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분만이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로 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죄값을 자기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자기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용서를 해줄까요? 왜 없는 것처럼 해주실까요? 그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 살인했는데, 불효했는데, 간음했는데, 도적질했는데 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나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그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반복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해 주세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이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반복되는 죄가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우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죄값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이 뭔데?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가 뭔데? 이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모아봐도 한 줌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죄값이 뭐라고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 모든 죄들을 다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면죄부를 받아 이제는 내가 활기치고 다닐 수 있게 해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난 용서 받았어.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나는 또 죄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가서 다시는 절대로 결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죄는 습관입니다. 죄에 대해 깊이 고민한 분들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죄는 습관이에요. 또 죄를 져요. 미워하면 또 미워하고, 또 분노하면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또 절망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도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욕구가 있고, 그 뒤에 욕구를 또 만드는 감정이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차마 행동으로는 나오지 못하도 우리 속에 이 죄성은 아직도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또 사해주시고 또 사해주시고 또 사해주셔서 행위만 사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내가 이제 간음만 안 하면 됐지, 살인만 안 하면 됐지,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내 속엔 살인의 마음이 있고 간음의 마음이 있고 도둑질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말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야 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짓느냐 맞느냐 이 경계선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피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의 보여주신 그 은혜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것, 손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 속에 무슨 글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동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뭔가를 쓰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쓰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주님이 써서 주신 그 두 돌비. 그것이 주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주님이 손에 글을 쓰실 때 그 내용은 십계명 두 돌비를 모세에게 주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그 내용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던 그 모세의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가 된 것이죠. 주님이 그 손에 글을 쓰시면서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 율법을 써서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의 목적일까요? 율법의 목적도 역시 은혜의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죽이기까지 한 이유도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그게 얼마나 더럽고 그게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었지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잡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인데 가늠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백성이 되도록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그들에게 넘어가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오히려 더 가늠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쓰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애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은 지금까지 가늠한 그 여인만 보았지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쳐서 혹은 칠 것을 물어서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데만 목적을 두었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가 없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가?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생각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정확히 그 당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어요.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자기들은 율법의 요구를 애써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율법의 요구를 어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분노함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이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자기들의 길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신 것,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진실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여인에게 남은 자가 없느냐 물으시고 예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신 것은 그것이 은혜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오셨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오셨다는 것을, 이보다도 더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와 상관을 갖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진정한 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애기의 모습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지나도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탄절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미를 실현하려는 자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행사와 정신없는 분위기와 정신없는 그런 모든 일과로 그저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할 뿐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또 잘못을 반복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또 반복하고 분명히 저기서 나쁜 것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저지르는, 여기서 저지르고 저기서 저지르고 또 여기서 저지르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셔서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요구가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구나.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상관이 있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 되고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또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사오니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생길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용서를 남에게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보지도 않고 내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의 티만 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 다른 사람의 이런 문제, 나보다는 못한 그런 문제, 여보세요들,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얼마나 똑바릅니까? 나는 드러났다,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내 속엔 얼마나 더러움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치려고 했던 그 돌을 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생활 속에 정말로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공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의는 비난이 아니요 비판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험하고 험담하고 뜯고 그렇게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내가 그 의의를 나타내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미국 개척시대에는 양도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뭐 양심도 없이 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양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뺏긴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이 유통되는 그런 모든 상황도 그렇고 이것이 정부에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양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이마에 다음과 같은 이니셜을 받기로 했습니다. 양 도둑질한 사람, 양 도둑자. 그래서 sheep thief라는 그러한 글자를 약자가 ST를 이마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뻘겋게 단 부적가루로 ST를 이마에다 받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아무도 절대 다시는 양 도둑질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양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그 두 명의 이마에 ST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잠시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사회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때마다 ST다, ST다, 양 도둑놈. 그것이 자기의 이마에 박혀 있었고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미 이 ST가 된 이상 나는 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는 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문란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악랄해졌습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이마에 ST가 박혀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을까?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를 저질러 부끄러움을 받았으니 이 부끄러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남을 도우며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거 ST가 또 저거 이상한 짓 한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죄값을 속죄하는 길이고 내 이마에 박힌 이 ST의 이 더러움을 내가 스스로 씻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머리에 ST를 박아 넣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서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분이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에서 정말로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마을 아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있는 저 ST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그건 아마 저 할아버지가 너무 경건하고 성인이어서 그래서 나라에서 그에게 훈장처럼 내려준 것 같다. 그래서 세인트의 약자, 성인의 약자, 그게 ST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으로 끝날 우리들의 삶의 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으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목상 의인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 명목상 의인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의인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은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절제로만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또다시 미움을 받고 절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분노를 받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목사가 세습을 하더니 그렇게 망가지더라. 우리는 절대 세습하지 말자. 목사가 전권을 가지더니 그렇게 횡령을 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목사가 음욕을 품더니 그렇게 양 같은 성도들을 건드리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되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자들이 되자. 교회에는 어떤 자들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더러운 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충성스럽고 학교에서는 성실하고 이 사회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은 민족과 혈통과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세계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게 흑인이라도 백인이라도 황인이라도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의 그 공의와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더 진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변하고 그 마을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이 다가오는 성탄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며 그리고 그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온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렸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며 그 용서를 나타내며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몸부림, 다시는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한 그 처절한 애쓰임,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경주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몸과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 주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어 주 앞에 아름답게 설 때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99장 찬양합니다.